제가 어제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라고 해서 링겔를 맞고 약을 먹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는 왠지 이렇게 막 설레이고 기쁘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순절에 그렇게 기난 긴 설교 47회, 오늘이 47회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정말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야, 마지막이다. 오늘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가졌는데. 자,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순절기를 지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그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밝아졌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죠. 한 번 더 하지요.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일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가장 확신 가운데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요. 사실 죽음은 지극히 상식선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지요. 좀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좀 다른 것이 있는데 조금 젊은 나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신 것 외에는 예수님도 똑같이 죽으셨어요. 다 똑같이 죽음의 그 경험들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의 승리다. 이렇게 부활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셨고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없이 수차례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거지요. 그저 상식선에서 들은 거지요. 자신들의 상식 안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순절 특별 새벽교대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교대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참 많은 성도들 그 새벽에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신데도 새벽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를 가득가득 채우고 앉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현재까지 누적 숫자가 5,16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양정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40일 동안 진행되는 시간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리자리가 가득가득 차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새벽마다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전한 저도 힘들었고 또 열심히 참여하느라 힘드신 분들도 있었지만 또 사정상 거리상으로 참여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순절기를 묵묵히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며 보낸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 빨리 부활하셨으면 좋겠다. 빨리 부활의 아침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간절히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간절했나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빨리 우리 주님 부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루하루 낙망하면서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과 고백해야 할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으로 더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부딪혀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 부활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가능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권세가 깨트려지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는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있고 죽음의 위협으로 인하여 공격당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런 어떤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명히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죽음의 권세가 가득해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위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십자가의 공로로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주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속죄함을 완성하였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젠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선언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그 부활신앙을 견고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내용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마치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고 더욱 부활의 소망으로 마땅히 부활할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끝인 줄 알고 그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부활을 경험할 사람처럼, 부활을 체험할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옛날에 시골 교회에서 경험으로 보면 강사님들을 요즘은 부흥회를 하면 이렇게 강사님들을 이렇게 좋은 호텔이나 좋은 숙소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드립니다. 그런데 옛날 저 어릴 적에는 그냥 교인들 가정들 가운데 가장 깨끗한 집, 그래도 가장 괜찮은 집으로 해서 거기에 숙소를 마련하고 부흥회 강사님들이 거기서 쉬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 집사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회를 하니까 자신의 집을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시때때로 드실 수 있도록 간식도 드리고, 또 저녁에는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군불도 떼드리면서 따뜻하게 떼드리기도 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겨드렸어요. 그런데 문득 목사님이 방 안에서 쉬고 계신데 할머니 집사님이 밖에서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쳐다보니까 할머님이 커다란 성경을 펼쳐놓고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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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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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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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름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저희 할머니 집사님은 왜 성경을 읽지는 않고 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외우고 있는가? 그래서 할머니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어요. 왜 그렇게 읽으시는 이유가 뭔지. 그랬더니 할머니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려도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도 않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지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도 외워갖고 가야 천국에 가면 아는 척이라도 하지요. 가서 아는 척이라도 가서 할 수 있으니 제가 이름이라도 열심히 외워갖고 가야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지요. 너무도 우스운 얘기지만 이 할머님 집사님에게는 그 부활신앙이 견고하게 있었던 거지요.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활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도 부활할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말씀합니다. 만약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라면,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랑 누리게 될 그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요. 수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수고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손해를 크게 겪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아니었다면 내가 손해볼 일이 아닌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희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양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토요일 주일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가장 쾌락과 즐거움을 누려야 될 시간들 아닙니까? 마음대로 흥청망청 술로 인하여서 또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봉사하지요, 섬기지요, 헌신하지요, 또 때로는 물질들이지요,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더구나 사도 바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원형 격리장에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넣어놓고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들을 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갈갈이 찢기고 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그 당시에 백성들은 즐겁게 박수치기도 하고 환호하며 웃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쾌락의 이유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도 바울 역시도 네로 황제에게 목이 베이는 그 순교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의 진리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사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초라하고 때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신앙은 거짓이라 말합니다. 웃긴다 말합니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신앙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험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주님 손꼽아 들고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우리의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현재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죽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 트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적 죽음을 치루시고 그리고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영생의 복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죽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업적은 부활을 선포하신 것이며 실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친히 몸소 부활하셔서 그 몸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어릴 적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마당이나 뭐 밭에 길가에라든가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단감나무를 이렇게 구해왔어요. 그리고 어디다 심을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바로 집 마당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이 단감나무를 심었습니다. 단감나무를 심고 막 무척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맺혀질 이 단감나무를, 단감은 어떤 열매일까? 크기는 얼마나일까? 조그만 것일까? 큰 것일까? 맛은 어떤 것일까? 정말 맛있는 것일까? 아니면 맛이 별로 아닌 것일까? 뭐 온갖 생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거름을 뿌리고 또 비료를 주고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를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드디어 첫 열매가 맺혔을 때 와, 대단한 거예요. 주먹만한 그 열매가 단감이 맺혔는데 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작은 단감이 아니라 큰 단감이구나. 네? 물론 첫 열매에서 제가 먹어보진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드셨는데 그래서 옆에서 물었어요. 맛이 어떠냐고, 맛이 맛있냐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다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첫 열매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는 그 다음에 맺히게 될 열매의 성격을 다 가르쳐줍니다. 단감나무의 크기는 어떨 것이고 단감나무의 맛은 어떨 것이고 단감나무의 모양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첫 열매가 주는 역할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할 곳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자들이 살아가야 될 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계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더욱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이 땅의 악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맞은 오늘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무엇보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부활의 소망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그 공로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 그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과 고백해야 할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비바람이 요란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꺾어버리는 죽음의 세력과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린 끄떡도 하지 않고 오직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승리로 가득 찬 힘찬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마음껏 기뻐하게 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감사하며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사탄의 정죄와 죄의 유혹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